우리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64페이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먼저 4장 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이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려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대,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은혜와 평강을 더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할 때 넘치는 그릇, 순종할 때 넘치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선지자의 제자를 남편으로 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전도사님의 아내, 전도사님 사모님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나 지금이나 이 사역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이 가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얼마 안 되는 형편에 이 아들 둘을 키우려 하다 보니 이 빚을 안 지고는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도 남편이 이 선지자의 제자, 즉 이 전도사님 정도 되니까 이 남편의 신용을 보고서 이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였던 이 남편이 죽자 채권자가 와서 바로 이 집에 빨간 딱지 들고 찾아온 것이죠. 집에 있는 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던 이 채권자는 결국 돈을 못 갚으면 두 아들의 목숨이라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악독 채권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체주, 이 채권자는 두 아들을 자신에게 종으로 팔아서라도 꾼돈을 갚으라고 이 으름장을 놓고 갔습니다. 이 아내의 마음, 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이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까요? 어디 지금 뭐 땅을 판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일해서 돈을 갚을 나이도 좀 안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큰아들의 나이가 많아봤자 뭐 한 10대 소년이었겠죠. 그러니 뭐 중학생 혹은 이 초등학생 이 아들 둘을 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지금 당장 돈을 구할 것도 마땅치 아니하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실제로 저도 한국에서 사역할 때 같이 사역하던 이 사역자분들이 이 몸을 좀 잘 사리지 못해서 이 사역에 너무 지나치게 이 일을 하다가 잘 쉬지 못해서 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는 분들을 제가 간혹 보게 됩니다. 한참 일해야 할 그 40대 중반의 나이에 이 몸에 갑자기 이상 신호가 와서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 받고 소천 나가신 분들을 제가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같이 일하시던 한 목사님도 위암 말기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중학생 된 딸과 초등학생 된 아들을 놓고 이렇게 장례식장이 치러지는데 그 장례식장에 가서 보니까 이 사모님도 사모님이지만 이 아이들을 보니까 이 눈에 막 이 제 눈에 막 이 눈물이 막 핑 돌더라고요. 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가뜩이나 마음이 막 무너질 것 같은데 이 채권자가 와서 이 빚까지 갚으라고 하니까요. 이 말 그대로 이 여인의 마음은 지금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거죠. 얼마나 울었을까요? 정말 하염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울고 또 울어서 두 눈이 막 퉁퉁 붓고 정말 이 붉게 물든 두 눈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것이죠. 선생님, 선생님의 종이었던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갔습니까? 선생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빚쟁이가 찾아와서 내 아들을, 내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소연할 데가 없으면 지금 이 엘리사 선지한테 가서 그를 이렇게 이 사연을 말했을까요? 또한 이 죽은 선지자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의 아내도 엘리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단정 지을 만큼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제 남편이 여호와를 얼마나 열심으로 섬겼는지 당신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으면 가정에 정말 좋은 일이 났으면 좋겠는데 이 불행은 늘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그 불행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의 세우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좌절 속에 하나님의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오늘 그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주면 좋겠느냐? 집안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아라. 그 여인이 대답하죠. 선생님,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집안에 있는 기름 한 병, 그게 내 전 재산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기름 한 병이 전 재산이라니. 얼마나 가난한지 이 빵을 구울 만한 이 밀가루도 없고 오직 이 기름 한 병만이 오직 그녀가 가진 전부였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녀가 가진 것이 비록 보잘것없을지라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가난한 여인일지라도 그녀가 말씀에 순종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문을 굳게 닫고 그릇들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사님의 아내, 즉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이 엘리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온 동네에 지금 그릇을 빌리러 가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입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여인의 입장에서, 정말 온 동네 그릇을 빌리러 다니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야, 지금 내 집에 기름이 한 병밖에 없는데 내가 이거 그릇 빌려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다 채우나? 야, 이거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엘리사의 말에 끝까지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러 살아가다 보면 우리 역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어떤 물질도 내어주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 내가 그리던 교회의 모습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전혀 다를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의 이상이 깨어지면 우리 마음에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게 과연 맞는가? 야,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러나 비록 그런 의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의지하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여인과 두 아들이 함께 집에 온 문과 창문들을 다 닫아놓고 지금 이 엘리사의 말대로 자신이 가진 기름병에 담긴 그릇을 이제 빈 그릇에 옮겨야 합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평생 처음 보는 광경에 지금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아들 이 두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엄마, 이게 웬 빈 그릇들입니까? 우리 집 뭐 잔치합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아마도 엘리사 선지자가 말했던 그 내용을 이 아들들에게 말했겠죠. 엘리사 선지자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 비록 기름은 한 병밖에 없지만 우리 한번 엘리사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믿고 순종해보자. 비록 말은 그렇게 했겠지만 이 어머니의 가슴도 얼마나 이 쿵쾅쿵쾅 거렸을까요? 지금 이 한 사건으로 인해서 내 두 아들, 아니 내 자신의 남은 인생의 운명조차 결정되어진다면 이 대화가 얼마나 긴박하고 긴장감 있겠습니까? 정말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채권자에게 이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될 운명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들이 이 기름을 한 병 부었을 때 얼마나 숨죽이며 이 기름의 이 병을 바라보았을까요? 드디어 이 기름병의 뚜껑을 열고 이 여인이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병으로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성경은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동네 이웃들로부터 빌려온 그릇들에 기름을 부어도 부어도 그 한 병 기름이 끝이 나지 않는 것이죠. 분명 정해진 양이 있을 터인데 어찌된 일인지 기름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이 기름을 붓는 여인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본인도 지금 이 기적의 현장 앞에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그 기름을 부으면서 이 여인이 눈물이 왈칵 쏟아지지 않았을까요? 아, 비록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을 돌아보고 계셨구나.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격 안에 이 여인이 지금 이 기름을 붓고 있지 않았겠을까요? 두 아들들도 그 우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덩달아 훌쩍이며 코를 흘리며 울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 기름을 부었을까요? 이 여인이 아들에게 다음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하자 이 아들은 지금 이것이 마지막 그릇임을 말했습니다. 이 기적에 가득한 이 집안의 현장을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비어있던 그릇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한 기름이 되었던 것이죠. 비록 처음에는 이것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이 정말 이 옳은 일인가 하고 의심이 들었던 그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 나아간 그 사람의 인생에는 빈 그릇이 아니라 이 순종의 기름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은 준비한 만큼 기름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도 기뻐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이야기를 했고 그는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를 가지고 두 아들의 생활비로 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그릇을 준비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도 있죠. 빚을 갚고도 남고 또 두 아들과 함께 생활비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그녀는 많은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만약 이 여인이 그러나 적은 그릇을 준비했다면 어땠을까요? 분명 땅을 치며 후회했을 것입니다. 야, 내가 좀 더 많은 그릇을 빌려올 걸.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 엘리사 선지자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할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피니싱 라인에 서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후회할 것은요, 야,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았을까가 아니라 반대로, 야, 내가 순종할 때 좀 더 순종할 것. 내가 헌신할 때 좀 더 헌신할 것. 야, 내가 희생할 때 제대로 희생하고 내가 사역할 때 정말 온몸과 마음을 바쳐서 사역할 것. 여러분, 오히려 이런 순종하지 못한 것에 더 많은 후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많은 그릇을 빌려온 이 여인이었지만 그래도 그 기적이 끝나고 나서도 야, 내가 좀 더 빌려올 거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삶의 인생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의 그릇은 넘치도록 주님께서 능력과 복을 주어주십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이 비록 기름 한 병과 같이 보잘것없이 작은 것일지라도 이 여인과 같이 가장 힘들고 연약한 또 어려운 그런 짐과 같은 내 인생의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인생의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그릇은 기름으로 순종의 기쁨으로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경험하실 수 있는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